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안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또 혹은 그 이상 만에 다시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르셨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귀를 할례받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의 진리를 믿음으로 수납할 수 없겠사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단에선 연약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또한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진리를 온전히 선포할 능력을 주실 분이 없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에게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의 진리가 강단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2주 만에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는데요. 이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을 오랫동안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하자면 출애굽기 6장에 있는 그런 말씀이 실제적으로 실행된 이야기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아마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한 약속을 해주시는데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실행하셨다 하는 그 기록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해주시는가 하면요.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스라엘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 세 가지 약속인데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잘 이렇게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18장까지 1장에서 18장까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제 저는 19장에서 모세 언약을 설교했고 20장에서 십계명을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9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의 단락입니다. 이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의 단락은 무엇을 설명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언약식을 다루는 것이 바로 19장에서 24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참 길죠. 많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받아오죠? 십계명 돌판을 받아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막에 대한 상세한 명령을 받아 가지고 와서 25장부터는 40장까지는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모세가 성막을 만들었더라. 이것이 이제 40장의 그 마무리가 되는데 그것은 결국 무엇인가 하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장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구속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실현시켜주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를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는데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이 1장에서 18장, 또 19장에서 24장은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25장에서 마지막 40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서 이제 24장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의 피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장서부터 24장은 하나의 단락인데요. 이것은 시내산 언약, 다른 말로 하면 모세 언약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 19장에서 23장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24장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숙하게 언약을 맺는 언약식이 나오죠. 그래서 이 언약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단 반대편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기둥을 세웠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제단과 또 열두 기둥이 정 이렇게 마주보고 기록되어 있다는 상세한 내용은 주지 않지만 우리가 정황상 살펴보면 제단이 있고 그리고 제단을 마주보는 맞은편에 열두 기둥이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제사장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하게 하죠. 특별히 모세는 이제 번제와 화목제에 쓰이는 그 희생 제물의 피를 담습니다. 모세가 직접 담아서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여러 양푼에 이렇게 담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문에 보면요. 모세가 언약서를 백성들 앞에 낭독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약서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Book of Covenant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약서가 뭔가 이 출애굽기 24장을 읽어 나가시면서 혹시 뭐 빠진 내용이 뭔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언약서라고 하는 것은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을 책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보면 마치 대한민국에도 헌법이 있잖아요. 헌법이라고 하는 가장 높은 상위법이 있고 그 헌법 밑에는 뭐 민법도 있고 뭐 형법도 있고 상법도 있습니다. 그죠? 세부적인 그런 법률이 있는데 십계명은 헌법과 같이 최상위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20장 이후로 23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그 법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뭐 의식법이라 또 사회법이라 또 도덕법이라 그렇게 학자들이 구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십계명을 기반으로 하는 상세한 율법의 해설들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율법서입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그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린 이후에 이제 모세가 긴 이 율법서를 낭독을 하게 되죠. 그리고 7절에 보면요. 모세가 낭독을 끝내자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합니다. 7절을 제가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림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한편의 결혼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결혼식은 뭐 사실 요즘에는 뭐 목사들이 집례하지 않는 결혼식들도 있지만은 결혼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례입니다. 거룩한 예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결혼 서약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먼저 신랑에게 질문을 하죠. 이제 앞으로 누구 누구를 당신의 아내로 삼아서 이제 평생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것인가 하면 대답을 하고 또 신부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물어보죠. 바로 그러한 형식으로 지금 출애굽기 24장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서를 낭독하게 하셨을 때에 24장 7절에서 모든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예 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8절에 보면요. 희생 제물의 그 피를 양푼에 담았잖아요. 여러 양푼에 담았는데 그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반은 제단에 뿌렸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렸습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단에 뿌렸던 그 피는 첫 번째는 헌신의 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제단에 희생제물의 피의 약 절반이 부어졌죠. 그 제단을 성결케 한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전체의 삶을 헌신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친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에 보면요. 이것을 산 제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기 자신들을 성별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라고 하는 헌신의 피가 바로 제단에 쏟아졌던 피입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서가 낭독이 되고 나머지 그릇에 담겨있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는데 그 뿌려진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정결케 하는 속죄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이렇게 공부해 나갈 때에 한 가지 구약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요. 이 부분을 신약성경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24장을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이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은 출애굽기 24장에 대한 해설서다, 주석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히브리서 9장 19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출애굽기 24장을 언급하고 있죠.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니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그 피가 뿌려졌다고 히브리서 9장이 친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피다, 출애굽기 24장이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헌신하여 드리겠다라고 하는 헌신의 피였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깨끗게 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피를 뿌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들으면 예수님이 남기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거기서 이제 성찬을 제정하시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단어가 마태복음에 등장하고 있죠. 출애굽기 24장의 그 언약의 피를 예수님께서 성만찬 자리에서 나의 피가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의 피라고 하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람들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서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이 한 그림을 또 그려주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한 환상을 보는데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커다란 그 무리가 흰 옷을 입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는 엄청난 뭐 규모의 성가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찬송과 경배를 그렇게 드리게 되는데 그때에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들이 누구이냐? 어떻게 보면 질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그 천상에 있는 장로에게 이들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을 해야 되는데 장로가 요한에게 지상에 거하고 있는 지상에서 환상을 보고 있는 요한에게 이 거대한 무리가 누구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당신이 알리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장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13절과 14절입니다.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그 옷이 희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흰옷 입은 그 누구도 셀 수 없는 엄청난 큰 무리가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누구인가?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희생제물의 피를 백성들에게 뿌렸는데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피뿌림을 받아 이제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되었음을 선언하고 있는 너무나도 감동적인 순간이라고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언약의 피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 것인가, 이 언약의 피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그 파워에 대해서, 그 힘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24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이 언약식이 체결되는 것을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엄숙한 언약식이 체결되는 상세한 묘사가 기록되어 있고 또 9절에서부터 이제 11절까지 보면요. 언약식이 체결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에 보면 결혼식이 끝나면 피로연이 있잖아요. 그죠? 성대한 음식을 준비해서 결혼식에 이렇게 참석한 하객들을 정성껏 대접하죠. 바로 그 그림인 것이에요. 언약식이 끝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뭐 결혼식의 그 피로연과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은 12절에서 18절은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 돌판과 성막에 대한 상세한 그 지시를 받아오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는 9절에서 이 11절 이 사이를 보면서 언약의 피,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이 피의 효력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멀리서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가까이 하지 말라는 반복된 금지 명령이 주어졌던 모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1절 말씀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4장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여기 손을 대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raise his hand against the leader of Israel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치시기 위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손을 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존귀한 자들이 하나님 가까이로 나오는데 아무런 금지 명령도 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진노의 손을 드러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극적인 것인가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 말씀과 출애굽기 24장 1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같이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1절을 제가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멀리서 경배하라 가까이 오지 말라고 지속적으로 금지 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11절에 보니까 이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올 수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 가까이로 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4장 1절의 이 말씀은요. 범죄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부족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분명한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언약 체결 이후에 언약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먹고 마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제가 9절과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우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이 청옥이라는 단어가 아마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영어로는 사파이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푸른색, 파란색 빛깔이 나는 보석들 있죠. 목걸이나 반지에 이 파란색 빛깔이 나는 그런 보석이 있는데, 저도 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것을 이렇게 시계에다 이렇게 넣어서 만든 시계들, 뭐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워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청옥을 펼쳐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아름답고 영광스러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언약의 피는 물론 이제 15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상징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되는데요. 저는 다시 히브리서 9장 말씀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9장 12절에서 14절인데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새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였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출애굽기 24장 1절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가까이로 나아가지 못하는 참 마음에 답답한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히브리서 9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왜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내 양심을 통해서 증거가 되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은 행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서 무기력해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이죠.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지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에 남아있는 죄책까지도 제거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1절의 모습과 11절의 모습은 전혀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뵙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바로 언약의 피의 효력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 이 장면은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진술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언약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을 환영하셨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19장부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라. 짐승들조차도 가까이 오지 말라. 지속적인 경고 명령을, 금지 명령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의 핏부림을 받은 사람들을 환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쁘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언약의 핏뿌림을 받은 사람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한 마음이 경험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역사가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이 역사가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 단 한 번 있습니다. 단 한 번만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모세의 이 사건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약 1500년 전, 1500년 정도의 시간이 이제 있는데요. 1500년의 역사 가운데 한 번도 반복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4장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 일어난 놀라운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날마다 누리는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제가 강단에서는 가급적 개인적인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설교와 좀 관련이 있어서 제 아들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제 둘째 아들이 이제 세 달 동안 훈련을 받고 10일 휴가를 받아서 이제 가족들과 식사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이제 아들하고 단둘이서 점심을 먹으면서 군대 생활 이야기를 물어보면서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지를 물어봤는데 뭐를 배웠는지를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말에는 이제 마음껏 교회도 가고 할 수 있느냐 했더니 자기들이 훈련을 잘 마치면 주말을 쉴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한 가지 배운 것은 주말에 쉬면서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것은 특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웠다는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그것이 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군대에서 오니까 모든 것은 다 특권이다. 권리는 아무것도 없다. 심지어는 잠을 자는 것도 당연한 내 권리가 아니라 그 지시하는 인스트럭터들이 자라고 해야 잘 수 있는 특권이었다. 저는 사실 놀란 표정을 하진 않았는데 상당히 놀랐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런 얘기를 나한테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둘째 아들이라는 것이 참 놀라워졌는데요.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이 자유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기회들이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단 한 차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이 가진 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말씀하면서, 설교하면서 이것이 은혜 언약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언약입니다. 그런데 모세 언약이 가지고 있는, 옛 언약이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하나님이 무한히 그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단 한 차례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후에 이제 1500년 이상의 시간이 흐른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그래서 염소나 황소의 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심으로 새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이제 새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토록 이 특권을 누리도록 허락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늘 익숙하게 자주 읽으시는 부분일 수 있지만은요. 제가 말씀드린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놀랍게, 너무나도 황송하게, 단어가 적절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떨리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특권을 주셨다니 라고 말하면서 감격할 수밖에 없는 그 특권을 모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단 한 차례가 아니라 너희들이 원하면 영원히 얼마든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고 그렇게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저도 목사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바쁜 일이 있으면 그것이 형식적인 것이 되고 어떤 습관을 채우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 시간을 마음을 이렇게 다 드리지 못하고 형식적인 기도를 끝마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일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공예배를 통해서 또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어떤 의무처럼 무거운 짐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 특권을 대하진 않았는가라고 하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피곤하고 지칠지라도 힘들지라도 바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것은 즐거운 일이 되도록 내가 남은 삶 가운데서 내 삶에 적용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주신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부림을 받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특권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찬송과 기도로 그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허락하시는 그 인생이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또 특권을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게 하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감격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야말로 특권으로 인정하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삶에 개인의 기도나 또 개인의 경건이나 또 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나 공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시간들 의무가 아니라 마치 하기 싫은 숙제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감격하며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나에게 허락하셨는가를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이 특권을 더 자주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2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언약식을 체결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인쳐 주셨습니다. 그 결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지 그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감격적인 순간들을 그들이 경험했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놀라운 특권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영원토록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음을 저희들이 생각해 보오니 하나님, 이것이 당연히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만 허락하신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공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한 주의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습관을 따라서만 나아가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격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